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1절 2절 주보에 나타난 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유유한 부르심 1절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 것이다. 2절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가 제10장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또 아마 다 좀 까먹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 책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 제1장은 제1장 뭐지요? 성경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다음에 제4장은 창조 제5장은 섭리 제6장은 인간의 타락 죄 형벌 그리고 제7장은 하나님의 언약, 제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 제9장은 자유의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 제10장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본 주제들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신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론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주제였던 자유의지는 인간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주제인 유효한 부르심. 그 다음에 여기 목차에 나타난 바대로 그 다음에는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성화,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렇게 쭉 나아가는 이런 주제들은 구원론과 관계된 주제들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얻어가는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이 구원의 효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국면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게 되는 구원론 강의에 대한 주제가 바로 부르심이죠. 콜링.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먼저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에요. 소명 다음에는 중생. 그 다음에 중생 다음에 믿음, 믿음 다음에 회개입니다. 회개 다음에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양자되는 것,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끝까지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영화,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구원의 서정과 관계에서 주의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과정, 통합된 과정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칭이 따로, 그 다음에 뭐 성화 따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은혜의 역사의 다양한 측면들은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구절은 사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소명, 중생, 믿음,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서로, 논리적인 순서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선택된 사람. 미리 선택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부르심,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영화, 요 세 가지가 응급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원의 처음과 중간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의 순서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중생, 믿음, 혹은 뭐 칭의 다음에 성화, 이런 논리적인 순서를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의 순서를 이처럼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랐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뭐 시간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나열된 순서들이 뭐 한 단계 끝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끝나면 또 다른 단계,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발전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중생 후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칭의 후에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으로 오해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미 성화도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는 칭의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볼 만한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중생하고,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성화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가는가, 영화롭게 되는가,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다 도말하시는 이 객관적인 구원 사건만으로는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객관적 구원 사건이 성령의 은혜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죄인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죠. 그러면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말씀도 하였습니다. 이 부르심,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을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부르는 행위를 가리켜 부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영혼을 이끌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자유의지가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오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 한 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자 앞에 먹음직스러운 풀이나 아니면 잘 쏘놓은 풀로 삶아 만든 그 여물을 사자에게 한번 갖다 줘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풀을 먹겠습니까? 배가 고파도 결코 풀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가 왜 풀을 먹지 못하는가 하면 치아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그는 육식동물이어서 큰 동물들도 잡아먹는 그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풀 같은 것도 뭐 씹어 먹으려면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사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것은 사자가 본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타락한 인간의 경우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가 죄로 인해서 다소 타락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자가 힘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사자에게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는 그 수동적인 인간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붙이시는 그런 과정, 그 첫 번째 과정을 가리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부르셔서 누구와 연합시키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범죄한 인생을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부르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처럼 불러주시는가? 이미 우리가 신앙고백서 10장 1절에서 살펴봤던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 효과적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자, 선택하신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선택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그 버려진 사람,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의 은혜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받는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그들이 부르심을 받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용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보편 소명과 특별 소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보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자연의 증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초청하는 것을 가리켜서 보편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편 소명,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수단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그것은 이 천지우주 만물이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인생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주신 이성과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보편적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이런 율법,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아닌 보편적인 사람에게 주신 그런 양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죄를 범하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종교로 귀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많은 사형수가 불교나 기독교로 귀의하는가? 결국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 이 죄의식의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자기 양심으로 책망을 받고 이런 정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극단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인간 사회도 전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있지 않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연에 나타난 계시나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부르심으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으로만 충분했다라고 하면 성경이 기록되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건물을 보면서 건물주를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이 천지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인생들의 이성, 정서, 의지가 마비되어서 이 천지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 소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닌, 아까 보편 소명은 모든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특별 소명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일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예수로서에게로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가리켜 특별 소명 혹은 초자연적 소명 혹은 복음적 소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소명은 오로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을 부르시는 또 수단은 무엇인가? 앞서 제가 이 보편 소명의 수단은 뭐라 그랬지요? 자연과 역사, 이성, 양심 뭐 이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별 소명의 수단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읽었죠? 10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랬지요. 그래서 일반적 소명은 자연을 통해서 오지만 이 특별 소명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결국 선택받은 자는 자연계시, 물론 보편 소명과 관계되는 자연계시도 물론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효능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일반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전달되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것을 그 마음속에 기록하셔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명을 또 다른 말로 또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이처럼 보편 소명과 특별 소명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외적 소명 혹은 내적 소명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적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자들도 받는 소명을 가리킵니다. 외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은요, 선택받은 자만이 아니라 선택받지 않는 자도 다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현상교회 교인들에게 다 있는데요. 우리 중에는 혹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만 듣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지 못한 자도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택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 이 양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파되어도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중생되는 이런 일들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가? 부르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그 자체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얼마든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성과 지식이 더 강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들 태양빛이 비춰지게 될 때 그 태양이 빛 자체로 유효하지요? 태양이 그 빛 자체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는 그 빛이 비출 수 없는 것처럼 그 소명 자체는 유효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도 그들의 귀점만 울릴 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로 나오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이런 이 성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것이 표하는 실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지만 실제로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적인 소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적인 소명은 말씀과 성례 사역과 아울러서 무엇과 함께 이 성령의 은혜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아울러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도 어떤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를 봐도 한번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참 중생한 신자로서 참 성화되고 성숙한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척 초기부터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도무지 그런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미 인류 역사 시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했지만 아벨과 가인은 각기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는 셋 계열과 가인 계열로 나눠졌습니다. 홍수 후에는 이런 일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서, 야곱과 에서에게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 이후에도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을 평생 동안 받아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또 각종 성경부에 참여해도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원리를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지요. 혼인,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임금이 아들이 결혼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래서 이미 그 약속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들이대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해서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거부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다시 종들에게 거리로 종들을 보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로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이에 종들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는데 많은 손님이 앉아있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물었지요. 친구여,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 이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지요? 임금이 사원에게 그들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외적인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주 명백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앞으로 전파되겠지만 택함을 받아 구원받을 자는 적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하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이루다가 영생에 이르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왜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실제로 한 번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뭐 예수라는 자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 내세가 있다고 떠들어대는가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왜 이중적인 역사가 나타나지요?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배척합니까? 믿고 나오는 자가 상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보다 뭐 인성이 더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실 만한 어떤 자격이나 그런 어떤 준비,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지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은 복음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잘못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잘못도 아니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친히 선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잘못도 아닌 오히려 잘못은 부르심을 받은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고 여러 번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을 보면 마땅히 작가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시를 읽으면 야, 이 시인이 참 훌륭하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천지 우주 만물은 그저 지어졌겠지 뭐. 이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조그만 물건은 만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복음을 배척한 자들은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외적 소명도 이런 면에서 능력과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 외적 소명 자체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이 말은 외적 소명 자체가 불충분한 복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경륜 전체를 담고 있는 완벽한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신자들에게 즉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내적인 소명을 받게 되는가? 바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지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던 이 복음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요. 이를 가리켜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효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나면 번민에 가득 찬 마음을 갖게 되고 왜 그렇지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 안에는 무슨 요소가 있어요? 율법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요소가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으면 번민에 가득 찬 마음으로 양심의 고통을 먼저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 자라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과 통회하는 심령도 가지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로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이런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누가 베푸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죠. 그래서 삭개오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삭개오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이런 마음, 이런 의지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간수장도 그랬지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옥토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자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믿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목격한 사람 중에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가? 유효적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육적 본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소원하거나 선을 행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정도 없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불러주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들이 믿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까막눈이거나 우리가 다 정말 무지해서 이런 것 믿는 사람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자 하면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춰야 봐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리가 나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공기에 파장이 있어야 됩니다. 파장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먼 맹인은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무관심한 마음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백성은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부르심이 필요한 이유가, 유효한 부르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사역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무리 진실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앙고백서 10장 1절의 말씀대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말씀을 은혜롭게 전파해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와오고 스펄전이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누가 받아 누렸는가 하면 베드로가 받아 누렸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이런 귀중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러면 주님이 그때 살아계셨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메시아가 되셨나요? 그러지 않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이미 그분은 살아계셨고 이미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이후에 쭉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은 16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받으시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의 한 2년 6개월 정도 따라다니고 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그때에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진작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신앙고백에서 10장 1절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요 때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적당하다고 여기시는 그때에 그 영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 불신자처럼 살다가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4살, 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 중생한 자로 매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른 시기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나 또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나 또 저 영혼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서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나 다 할 것 없이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때로는 10년, 20년 기도해도 도무지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오시도록 애타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딱딱하고 견고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그 복음의 물줄기가 그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특별히 내적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는 유효적 부르심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은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또한 양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을 만선에 선택하여 하나님의 때에 불러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오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알게 되었고 이런 자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신자로서 우리가 과연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또한 늘 헤아리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드러내야 될 마땅한 삶의 열매가 드러남으로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확인하고 주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